안녕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시거나 앞에 두고 있으시면 고린도후서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는 동안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시지를 갖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몇 통의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와일드한 도시였습니다. 많이 엮여진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복잡한 곳에서 복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할 때 우리는 깨끗한 곳을 상상합니다. 깨끗한 실험실처럼 상상합니다. 믿음은 완벽한 작은 배양 접시에서 자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욕시에 살았을 때 우리는 기차와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으시면 더러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가 제 딸 하나가 손잡이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불안했습니다. 그 손잡이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는 그곳에 얼마 동안 산 후에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몸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메마른 환경에서 가장 잘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복잡성이 있는 환경에서 강하게 자랍니다. 혼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직관에 반하는 몇 가지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반직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반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토마스 제퍼슨이 한번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1820년 어느 날 그는 책장에 가서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가위와 약간의 테이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당시 종교에서 본 것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위와 약간의 풀을 가지고 세심하게 부분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곳을 커버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언급을 커버했습니다. 부활 기사에 포함된 복음서 부분을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신으로 묘사한 구절들을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뭐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제퍼슨이 육체적으로 한 일들이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성구 부분을 무시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려고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팀 켈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신이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상화한 당신 자신을 숭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십니까? 예수님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에 들어오기를 허용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거나 읽는 것에 의해 바뀌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구절과 11장, 12장을 읽고 나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2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온유와 겸손과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리고 11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여김지라 하신지라. 이르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로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러므로 분명히 복음에는 약점을 포용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겸손을 중시하는 복음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바울에겐 이것이 특히나 도전적인 것은 바울은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약함을 자랑합니까? 그는 겸손에 기대어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와 같은 문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성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관점이나 접근 방식을 가져옵니다. 예술 과학에는 해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해석학적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종종 오해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교회, 특히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서술적인 것보다 훨씬 더 규범적인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읽을 때 마치 우리를 처방받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여기 행동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서술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서술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을 읽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원칙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것은 단순히 그것에 의해 사는 것이 어떤 원칙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금지 또는 지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우리 문화의 의미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혼방 옷을 입거나 죽은 형제의 과부와 결혼하는 남자를 보거나 이것들은 명령처럼 명시되어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에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설명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규범적인 것보다 훨씬 더 서술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규칙이나 명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규칙과 명령은 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특정한 원칙에 따라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규범적이거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매우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도 일부는 지침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두 잘못된 방향에서 규범적인 접근 방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규범적인 행동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다음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의 토대 또는 기초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몇 안 된다는 규범적 행동 또는 지시 중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우리의 삶을 패턴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모범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언급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십자가형을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심과 순응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본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준수하고 십자가형을 본뜬 삶.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장 기이한 진술 중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무 반문화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잊어버린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마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은 자들을 구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므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그가 한 말을 주목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는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의 일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입니까? 징조와 지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감수성을 환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지혜 대신 기적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형성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당시에 얼마나 괴상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묘사하고 있는 바울의 영적 체험은 주류, 종교나 주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심에서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정상으로 바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밖에 있습니다. 십자가 체형은 그 문화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1세기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권력과 통제의 도구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과 거절의 궁극적인 형태였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중심에 두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바로 그 기초를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십자가형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를 우리가 경건하게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삶의 패턴입니다. 힘과 지혜라는 단어는 그것이 밖으로 살아야 할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방법으로 살아난 십자가는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힘은 당신의 결정에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믿음이 살아나는 경험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사는 방식, 즉 우리가 지향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문화를 향하여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또는 이것을 거꾸로 하자면 우리가 사는 방식은 우리가 실제로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의 영성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 그리고 창조나 문화를 향하여 십자가로 인해 규정됩니다. 그것이 삶의 표현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 복잡성, 결정 또는 갈등을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여유가 있으나 멈출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어떻게 알립니까? 또 다른 질문은 십자가의 생명에 비추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거기에는 십자가에 있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때 거기엔 십자가형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반영하는 탐색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칙으로 마침내 그것을 할 용기를 얻었을 때 그 안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힘은 움직임이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형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잘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에 매료된 군중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고 있던 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와 많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 모으고 떠날 위험을 무릅쓰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원하면 이런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이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문화에서 내 십자가를 져라 하십니다. 이 말은 지진과 같은 말입니다. 거절의 죽음, 공개 사망,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정체성을 찢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손실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시민권 상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거부당했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들은 옷을 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정체성과 가치를 찾는 다양한 정체성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부자, 가난한, 노예, 자유, 민주당, 공화당, 동성연애자, 이성애자, 미국, 아일랜드, 교육받고 교육받지 못한 그들은 모두 죽입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식별하는 주요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레이블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눈에 보이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자신을 이르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기 9절에서 알다는 경험하고 말과 행동으로 알리다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괄적입니다. 또는 그 다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았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영성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최고의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격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9절에 산자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가 정말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예수 원칙과 모든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고 가정하십시오 라고 한 것은 그들은 모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원칙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의 원칙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여전히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뿐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99%의 삶에 좌절하는 것은 우리가 부름받는 십자가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빈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되 매일같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자신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은 충돌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말의 힘과 지혜를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자랑하기를 거절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의 약점보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